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제8장 누가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Thank you.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모여 경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와 여러 여인들이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실을 상고할 때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번 주일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은 혼자 할 수가 없고 함께 협력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와 또 그를 돕는 여러 사람들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에 왜 성공했느냐라고 할 때 협력하는 좋은 돕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8장에서 9장 50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북쪽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는 다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그 존귀한 생명, 깨끗한 피를 우리 위하여 주시겠다는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good news, 헬라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로마서 1장까지 15장, 1장에서 15장까지 쭉 기록하고 난 다음 16장에서는 자기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여러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나열하는데 무려 26명, 그 외에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지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들에게 문안하라. 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의 그 아름다운 선교 사역은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동참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We are God's fellow worker.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도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동역자들. 베들레헴 구유에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서시기까지 30년. 그가 가시는 곳마다 그칠 줄 모르는 성스러운 기쁨이 솟아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더 없는 신비스러움이 넘쳤으리라. 때가 참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붉은 자국을 남기시며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으로 내려가실, 그러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옛 갈릴리로, 그리고 결국 감람산 위에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실 일을 아셨기에 그 일을 맡기시려고 동역자들을 부르셨다. 열두 제자들, 비록 볼 모양 없어도 함께 다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 새롭게 될 것 아셨기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야고보, 베드로, 마태, 도마, 안드레, 순교의 제물되기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일곱 귀신 고침받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고침받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인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으니 복음의 동역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엿이 서리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마저도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동참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을 계획하셨어 아들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 위에 오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실을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함께 동참하는, 같이 일하는 것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마저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늘에서 예수님은 천사들만 보내시고 혹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로 전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찾아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물론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다, 예루살렘, 베들렘까지 이스라엘은 그리 긴 거리는 아닙니다. 한 100여 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 북쪽 갈릴리로 오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두 번 내지 세 번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인류에게 영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 이 복음을 워싱턴에서 온 미국과 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6대주 5대양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얼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그 대학교회 가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물론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는 수만 명이 있는 학교이지만은 그 학교가 워낙 이름 있고 좋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 학생들이 2,000명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2,000명 가운데 약 700명 이상이 이번 집회에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주일날도 500명 이상이 2부로 모이게 되는데 한 교회에서 다 못 써서 1부는 학교에서 또 2부는 딴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민영 목사님이라는 분, 훌륭한 분인데 다른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회,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마치고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김유동 집사님이란 분과 그리고 다섯 명의 다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졸업하고 신학교 와서 마치고 난 다음 또 그곳에 와서 정말 가난하게 겨우 살면서 헌신을 하는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500명 이상이 신앙생활하는데 주일날은 학생들이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사는 학생들인데 주일날은 아주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와서 우리보다 더 아주 질서정연하게 예배드리는 걸 볼 때 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었다. 한 사람의 희생자 그리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열리는 우리 한인 모임에 한인 피세 한인 교역자 세미나에 가려고 디트로이트 미시간 공항에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책방에 가서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이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자서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말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훌륭한 사람이고 1월 15일은 그의 생일을 기념해서 미국의 공휴일이고 흑인 해방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지만 저는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가면서 야, 이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존경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틴 루터 킹은 흑인으로서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도 목사님, 그리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어머니도 목사님의 딸,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비록 흑인이지만은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크로즈 세미나리라고 펜실베니아에서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신학부에서 박사학위, PhD 학위를 받고 그리고 몽가머리 알라바마에 가서 이제 첫 번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흑인들이 비참하게 자동차를 타도 버스에 앞자리는 못 타게 하고 뒤에부터 타게 하고 백인이 들어가는 식당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차별대우, 학교도 흑인 학교, 백인 학교 나누어서 하고 학대가 심한 것을 보고 자기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감옥에도 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분을 자기의 멘토로 삼고 총칼이 아니라 무저항으로 평화로 시위해야 되겠다. 그래서 1963년 8월 28일에는 유명한 25만 명이 워싱턴 DC에 모인 워싱턴 마치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연설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63년 8월 28일 연설 전야 호텔에서 밤새껏 새벽 4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연설문을 만들었는데 그 연설문을 저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말 제 마음에 피가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25만 군중 앞에서 한 연설의 제목은 나에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문을 읽어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 감동력 있는 문장을 썼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자손들이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길 날이 오리라. 언젠가는 나의 내 자녀들이 얼굴 색깔에서가 아니라 차별받지 아니하는 다만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날이 오리라. 연설문을 쭉 써나갔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my four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 결국은 미국의 대법원에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1964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을 받고 4년 후 68년 4월 4일 멤피스 테네시에서 연설을 하던 중 39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흑인의 인권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한 사람의 헌신적인 기독교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부여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역, 예수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열두 사도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종류의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훈련을 참석,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교회 다닌 지 3년이 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도의 동참자로 임오점으로 활동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두 사도들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열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첫 번 순교자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 그리고 세사루야의 유세이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주후 265년에서 339년까지 썼던 유세이비우스는 The Father of the Church History라고 하는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쓴 교회사에 보면은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의 네로 황제 때 죽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동역자들은 이와 같이 열두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여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가르쳐서 열두 사도와 여인들이 함께 주님 복음 사역에 협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분은 기록하기를 열두 사도와 함께 여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참하였다. Along with the 12 are mentioned the women, they appear on the same level as the men. 남자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여인들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였느냐? 물질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전도사역을 물질로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번역은 They were contributing to their support out of their private means. 자기들의 개인 소유를 가지고 전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라고 하는 말, 헬라 말에 있는 말의 의미는 재산, 소유물, 혹은 결혼할 때 얻은 보물,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여성들은 뭘 숨기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여인들도 비밀리에 감추어 놓았던 비상금을 털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금 있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내어놓으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물로, 데월박이라고 하는 분은 여성도들이 주님 사역에 상당한 재정적인 후원자들이었다. Women play a vital role in his material support.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여겼습니다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재정 지원이 필요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무슨 돈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선교 전도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이 여인들이 상당한 부분을 예수님을 도와서 그들의 물질로 제자들의 양식과 옷과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돌려 비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 깨끗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마리아는 와서 울고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을 했는가. 그리고 한 사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궁의 재무장관과 같은 그분의 아내인데,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의 보호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가까이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표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름표를 다는 거 형식적이라고도 할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1대1 사귐 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온 워싱턴에, 그리고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